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네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며 공의로우시며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시간도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실 때에 시간 예배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진심과 전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심으로, 거짓됨이 없이 진심으로, 그 다음에 전심으로, 그저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 해서 드리는 전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예배의 특징이 예배가 그렇게 뜨겁고 전심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고 또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생활을 성공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립니다. 그게 개인적인 신앙생활 성공의 가장 특징이고 교회 부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평생 여러분 예배 생활 드릴 때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생활만큼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게 뭐 뉴스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잖아요. 평상시 뉴스를 보면. 근데 북한도 유명해가지고 북한 뉴스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제 그전부터 이렇게 이제 북한 뉴스를 보면 거기 이제 지금 김정은 뭐 김정일 때도 그랬지만 김정은도 그렇고 이제 항상 북한 뉴스 나오면 거기 최고 지도자인 그 사람의 화면이 꼭 영상이 꼭 나옵니다. 그러면 영상이 나오면 언제든지 최고 지도자 옆에는 2인자, 3인자들이 같이 등장을 해요. 카메라 거기 비치니까 자동적으로 옆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북한에는 이제 김정은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김정은 씨가 나오면 뭐 명칭 붙이기가 좀 그러네. 마땅치 않네. 나오면 박수, 시민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박수 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박수 보고 우리 박수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내가. 야, 김정은이한테 치는 박수도 저렇게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치는데 우리 박수 치는 건 좀 그렇다. 여러분 박수 치실 때 하나님께 박수 치는 겁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치셔야 돼요. 박수 치려면요. 열심히 치셔야 됩니다. 남 치는데 안 죽이는 건 보통 교만이 아니고 정말 칠 때 여러분요. 내 생리 안 맞아도 내 취미 안 맞아도 열심히 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김정은이 옆에 제2인자가 이제 김정은이가 그 지도자 된 다음에 제2인자가 장성택이잖아요. 요새 뭐 장성택이 시끄러운데 다들 열심히 치는데 지금도 마이크를 들어가는데 제대로 못 치겠는데 그 장성택 그분이 박수 친 걸 내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무성의하게 쳐. 그리고 딴 생각으로 치는 거야. 박수 친 것만 봐도 알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얘기했어요. 여보, 저 김정은 옆에 있는 저 사람 말이지. 안경 쓴 사람 저 사람 말이지. 진짜 박수 무성의하게 친다. 근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장성택이 사건 났잖아요. 장성택이를 지금 처벌을 하는데 이제 죄가 뭐 무슨 죄 무슨 죄를 쭉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 발표해.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죄목을 쭉 나오고 죄 뭐가 죄인지 나오는데 거기 뭐 들어간 줄 알아요? 거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건성건성 박수친 죄. 그리고 최고 뒤져도 갈 때 손에 주머니에 손 넣었다고. 다 손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손 집어넣었다고. 그 하나하나를 다 열거했습니다. 죄목으로. 제가 김정은이는 잘했고 장성태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시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성태가 나도 우리 집사람 뭐 그런 얘기해서 이거 사건 터지기 전에 야, 저 사람 박수 진짜 무성의하게 친다.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죄목이 그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수를 어떻게 치고 있는지 따라갈, 김정은이 따라갈 때 주머니 손 누구 간지 이거 다 체크업을 한 거야, 평상시에. 예. 네. 그럼 보세요. 주머니, 다른 사람 다 손을 앞으로 묻는데 주머니 손 넣었다, 반수를 건성건성 쳤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책입니다. 예언서 중에. 근데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가 어떻게,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 제발 좀 성전 문 좀 닫아줘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왜? 너무 예배를 무성의하고 거짓으로, 너무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들이, 제사들이니까,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해서, 제발 좀 성전 문 좀 누가 걸어 잠궈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신앙이 점점 타락하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신앙이 타락하는데 제일 먼저 타락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면 예배에 무성의한 겁니다. 예배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요 예배 참석해도 다 건성건성 드립니다 예배를. 그래도 제가요 참 우리 사소망교회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제가 밖에 집회를 다녀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 예배에 대한 그 자세, 그 예배에 대한 정성이 그래도 괜찮아요. 전 그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여러분, 제일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예배를 무성의하게 들으지 않도록. 언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신앙설에서도 예배는 전심을 다하시고 진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진심으로 들으시고 전심을 다하시고 네. 절대 무성하게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그 큰 죄를 짓고 앉아있는 겁니다. 예, 정말입니다. 제 부탁입니다. 예. 이 예배를 무성하게 들으면 하나님은 너무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예배를 무성의하게 진심이 없이 전심으로 안 드리면 하나님은 모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처음 교회에 오셔서 초신자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모르는 분은 그분은 뭐 아직도 뭐 그건 괜찮죠. 예. 뭐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 축 앞으로 뭐 언제까지 살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는 좀 이런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말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다 육신적으로 고단하게 일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진짜 새벽에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벽에도. 예. 그런데 그 몸을 질질 끌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 몸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도 감동스러운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말하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축복하기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아주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기도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시간이 많아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긴 하지만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한관계도 진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잡고 막 이렇게 바깥 잡고 어떤 사람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분은 악수를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무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수를 못 배워서 아는 사람은 악수를 배운 적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잡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의 있게 잡고 따뜻하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예배 얘기는 아닌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제가 예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얘기 아니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스토리, 탄생 배경이 그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잉태되는 과정까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쓴 그 제자는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누가도 그 사람들이 그 쓴 스토리들이 정말인가를 제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의사니까 과학자니까 어떻게 그렇게 처녀가 잉태를 알 수 있냐. 과학자인 건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서 쓴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사람에게 보고서 쓴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냐? 이거를 의사인 누가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여기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너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킬 거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 하나님의 명령을,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는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처녀가. 예. 여러분, 이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네 가지가, 네 가지 불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학적인 조건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왜? 처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를 임신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신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정혼한 사람, 약혼한 사람입니다. 약혼한 사람이 임신했다면 이거 약혼은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신분적으로 조건이 안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종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으로. 왜? 유대교는 그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조건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는 만약에 혼전에 임신한 사실이 발견되면 때려 죽이고 그 혼인은 물론 파괴가 되고 때려 죽입니다, 돌로.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신분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종교적으로 죽는 일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선상 뭐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사가 설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38절 가면 예, 받아들입니다. 예, 주의 계집 중요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지막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고 해도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일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역사를 섭리해 나가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여성 중에 많은 처녀 가운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그 마리아에게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죠. 마리아가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딴 사람 썼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십니다. 예, 얼마든지 다른 사람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사명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그 가정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고 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한 기업을 이끌어 가시고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두 가지 용도로 쓰십니다.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고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바라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되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쓰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이는 사명, 죽이는 일에 쓰임 받지 말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고통 주는 일에 쓰임 받지 말고 남의 축복 받게 하는 대로 쓰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항상 쓰시는 수단이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시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생각, 의도, 약속 다 말씀으로 하시는데 말씀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의 몸 안에 정확하게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 밖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예, 몸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의 몸 밖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 가정 환경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의 몸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몸 밖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제는 몸 안의 문제입니다. 몸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밖에 계시는 건 소용없습니다. 몸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천국 지옥이 몸 밖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천국 지옥도 몸 안에 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2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런 소리 하니까 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예수가 안에 계시면 천국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으로 언제든 천국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지옥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과 불행도 뭐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후진국에 살든지 선진국에 살든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과 불행도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환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은 천국은 행복은 축복은 먼저 마음속에 내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몸 밖에서 몸 안에 있어요. 우리 영혼이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이 예배 자리에 와야 마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몸이 여기 안 옵니다. 몸이 오질 않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몸이 온다고요. 왜? 몸 속에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온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뭐 가정 세미나도 했지만 남자의 씨가 여성 몸에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왜 그러고 뭐 저 오리 모냥 갑자기 오리 고기 먹었는지 왜 그러고 응? 해봤어요? 난 안 해봤어. 어느 사람 남자가 입도 타는 사람도 있대. 그거 참 시집 잘 간 건지 못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은 또 입도 터면서 또 생전 안 먹던 것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동지스 딸에 도마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은 슈퍼맥 가면 뭐 365일 도마도가 있지만 그때 어려운 시절에는요 여름에 제철 때만 과일이 있지 제철 아닐 때는 없대니까 도마도가 있어도요 백화점 가에 있는데 그럼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여보 나는 생각도 없이 그 해봐 경험이 없었잖아. 여보 그 많이 나올 때 사 먹자. 지금까지 나는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야. 도마도만 나오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깟 너무 도마도 그때 말이 좀 사주지. 비싼 것만 찾아도 또 갈비만 좀 찾아. 갈비만 찾고 도마도만 비싼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이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밥도 안 먹는데 배가 나옵니다. 밥도 안 먹어도 배가 나와.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고 지난번에 부흥에 간 그 장로 그 교회 장로님처럼 그 가정은 500명 전도해서 교회를 채웠대는데 한 교회를 위해서도 어느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게 변화를 일으키고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한 국가를 일으키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겉이 아니라 속을 그 사람 몸 안을 변화시킵니다. 예. 이 속을 변화시킵니다.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예. 속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겉사람이 달라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이 달라져야 돼요. 속사람이. 겉사람 달라져서 되는 게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 속사람이. 변화시키는데 예수가 그 몸 안에 들어오니까 첫째 예수가 어떤 분야를 설명해 줍니다. 그가 다윗의 위를 가진 사람이다. 누구다? 왕이다. 여러분 왕이요. 왕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는 여기다 점만 찍으면 주자, 주님이라는 주자가 됩니다. 점만 찍으면. 이 왕주자, 임금주자인데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동시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뭐가 다르냐면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북한 강경 북한에는 김정은이 지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김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의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의 지도자에 따라서 그 가족이 고생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예? 복되게 잘 살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가정에. 한 사업체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업체의 회사의 그 CEO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환경적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하죠. 기업 환경에. 그러나 결정적으로 환경이 나빠도 책임지고 그 회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일으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신문 보다가 지금 미국 자동차 메이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5년 만에 다 지금 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근데 그 결정적으로 미국 회사를 다시 한번 탑오더라인에 매출이나 뭐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지도자를 새로 뽑은 거예요. 지도자를요. 요번에 GM 같은 경우에 메리 바라라고 하는 여자가 CEO가 됐습니다. 그건 100년 자동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자입니다. 18살에 인턴 사원으로 GM에 들어와가지고 33년 동안 차 공장 밑바닥에서도 근무하기 시작해서 지금 CEO까지 됐습니다. 예? 제품 개발 자동차 생산 담당 생산 쪽에 자동차 생산 쪽에 제품 개발 담당 부사장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CEO가 됐는데 그 부사장으로 있을 때에 완전히 그 GM 생산 라인을 체질 개혁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갖다 완전히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체질 바꿔서 생산성이 지금 일본차를 압도합니다. 생산성이. 그리고 생산 코스트가 압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률이 지금 혼다, 또 뭐 그 일본차 또 뭐 있고, 또 뭡니까? 저기, 있어요. 아, 자부지간. 그런 유수한 경쟁 업체를 봐야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니까요.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신흥시장에서요. 일본 한국 메이커들이 쩔쩔 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왜? 그 생산 쪽의 생산을 완전히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생산 변화를. 플랫폼을 공용한다든가, 새로운 차종들을 많이 개발한다든가, 소형화를 해가지고, 엔진 연비도 지금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엔진 연비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CEO, GM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여러분, 그 여성 51세입니다, 지금. 51살 먹은 그 사람이 지엄을 일으켜놨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도자가요. 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모든 지도자잖아요. 가정에서 지도자, 구역에서 지도자, 예? 직장 가면 지도자. 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육신적인 지도자도 그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지도자가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승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주관자, 어둠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불순종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영, 어둠의 영, 이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구예요? 마귀. 마귀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은 나를 지배하시고, 다른 말로 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고요. 네. 나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가 바뀐 겁니다. 예, 나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마귀가 지배할 때는 우리 육체 열매가 나타나죠. 분노, 시기, 악독, 수근수근, 불리하고 이간질하고 당짓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육체 열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땐 그렇게 살았어요. 방법이 없지. 잘하는 줄 알고.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고 나니까, 영적 지도, 영적 지배자가 바뀌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시는데 사랑이, 화평이, 예, 희락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성과 충성이, 온유와 절제가, 이런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안 받아도 성경 보시면, 아, 이게 성령의 사람이 이렇고 육체 사람이 이렇고, 여러분 그 교과서 텍스트북에 다 나와 있습니다. 5장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세요. 육체 열매가 어떤 삶이고, 예, 전 뭡니까? 예,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삶인지. 로마서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아, 1장. 로마서 1장도 19절 이하로 쭉 보시면, 아, 29절. 29절 이하로 쭉 보시면, 그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 쫙 나오고, 에베소 4장 11절 이하로도 쭉 보면 나옵니다. 그게. 31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텍스트북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왕이 누구냐?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인이 바뀝니다. 왕이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 열매, 육체 열매 보면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 나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빌립보 2장 13절 같은 경우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고요.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 봉사하고 싶고,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 반대다. 그 반대라고 하면, 다른,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오기 싫은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영 갖고 얘기해도 어떤 역사예요? 예?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지배를 받게 되는지, 지배자, 나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맞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 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가정을 지배하시고 사업을 매니지먼트 하시고 그의 뭐 하는 모든 일을 매니지먼트 하시고 주님이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매니지먼트 하십니다. 관리하십니다. 주님이 관리하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고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CEO가 중요한 거니까. CEO가 중요한 거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CEO가 되니까 내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죠. 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환경이 중요한 게. 두 번째로 그의 나라가 무궁하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획이 누구입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앞이 캄캄할 때예요. 앞이 꽉 막혔을 때, 꽉 막힌 상황에서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꽉 막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못 보고 있는,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비밀에서 보여줄게. 예?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예배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되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나의 계획은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셔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도함 받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계획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하니까. 계획이 불완전하면 실패하죠. 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왜 중요하냐? 그냥 천국만 가는 걸로 중요하냐? 천만에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우리 개개인의 여러분 계획 갖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뭐 결혼의 계획, 사업의 계획,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무슨 문제까지 아주 시시콜콜한 것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으십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주일 예배 때우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네. 제가 이번 우리 여리고 정복기도에 신문 광고 나가는데 그 광고 내용에 제가 글을 하는지 써야 되잖아요. 이제 인사 말씀 써야 되잖아요. 그 인사 말씀도 이렇게 썼어요. 인생을 공평하게 보십니까? 불공평하게 보십니까? 인생을 불공평하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공평하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결과는 어떤 건지 안 하면 어떤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시게 됩니다. 예,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많이 심은 자인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인 적게 거두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고 두드린 사람에게는 열리고 안 두드리면 안 열리고 이거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렇잖아요? 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 정복기도에 다 나오셔서 2014년도를 그 새해 축복의 문을 승리의 형통의 문을 활짝 열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잘 썼죠? 네. 잘 썼죠? 네. 그때 내가 조금 협박한 게 있어. 새해 문을 닫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열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열고 정복교회 나오면 열고 시작하는 거고 안 나오면 닫고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문 닫고 들어가죠. 바깥에 일 보지 이렇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똑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난 잘 되고 싶었어. 성공하고 싶었어. 그러나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제가 여기까지 살았던 것도 이건 절대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난 꿈에도 몰랐던 일입니다. 여기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꿈에도 몰랐던 일입니다. 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훨씬 형통하고 성공적인 길을 갈 수가 있고 모르면 실패해서 나한테 빙빙빙 돌아서 겨우 그때 제자리에 갈 수 갑니다. 빙빙 돕니다. 모르면. 근데 알면 지름길로 갑니다. 알면 지름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설교는 뭐냐?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설교는. 어떻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9장 21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은 다 도루묵이고 하나님의 계획만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 잠언에 나오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다, 승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파워의 문제입니다. 이런 파워의 문제입니다. 파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유한한 힘이 있고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힘이 있고 무제한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슨 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스룹바벨이 여러분 좌절하고 앉아있을 때에 성전 건축 재건할 때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을 때에 그때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없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약합니다. 너무너무 인간의 조건이 나쁩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똑똑합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저 조건이 좋아도 그 힘은 한계가 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젠가는 한계 부딪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뭐 돈 많은 사람 항상 실패 안 하게 해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실패 안 하게 해요. 실패하잖아요. IQ가 그렇게 뛰어난 천재 같은 사람도 실패하잖아요. 예. 왜? 아무리 많아도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 리밋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암만 모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잖아요. 그럼 나는 무한대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훌륭해요. 그 사람 나보다 천만 개만큼 만 개만큼 여러분 그쪽 뭐야 능력이 있어요. 그냥 그분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자, 아무리 있는 자, 아무리 똑똑한 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누가 예수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나를 내어드리면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사용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실 건가? 우리 집사님, 김홍 집사님 우리 사역 나가시지만 사역 나갈 때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쓰시라고. 그래도 성도 때는 재직일 때는 어느 순간은 리밋이 있게 하나님께 리밋이 있게 내드렸지만은 그러나 사역 나오면 완전히 나를 다 내드리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나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과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가는 사람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내 사업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고 내 기업을 사용하고 내 교회를 사용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사용하시잖아요.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때에 많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강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오순절날 임해서 성령받은 120명이 또 압축시키면 성령받은 12제자가 오늘날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사용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도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좌절하거나 울었다 웃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분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주셔서 쓰십니다. 주셔서 쓰신다니까.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용도가 뭐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용해야 되니까. 돈 없으니까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지식 없으니까 지식 줘야 될 거 아니야? 건강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업 줘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줘.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쓰신다니까, 주어가지고. 왜? 그분이 모든 거 다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있으시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붙들고 계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드리세요. 하나님께 내드리세요. 하나님께 사용받을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에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주셨을 때 말처럼 아멘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세계를 변화시키는 용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